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오늘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주 시리아 러시아 대사관에 이날 로켓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대사관 앞에는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시리아 친정부 시위대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지만 인명피해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스테판 미스투라 시리아 유엔 특사와의 회담에 앞서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아마도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미스투라 특사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미국에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조사단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는 러시아체 푸크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격추된 여객기의 잔해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고기는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기체의 왼쪽 부위를 맞아 공중에서 곧바로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반군이 군용기로 착각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이란 의회가 오늘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의원들이 핵 합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161, 반대 59, 기권 13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지난달 공화당의 반대 시도를 민주당이 차단함으로써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자체 검토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란 핵합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대신 경제에 타격을 주던 서방의 제재를 완화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당국이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 공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이뤄진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해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미 해군 후텐마 공군 기지의 해노코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 건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 사이에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늘도 각종 폭력 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예루살렘의 한 버스 안에서 괴한 2명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격을 벌인 팔레스타인 용의자 2명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돌진해 행인들을 친 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공격범은 역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중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세관은 오늘 9월 달 수입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떨어져 11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도 지난달 거의 4%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60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뤘습니다. 중국은 최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5%까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새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와 구리, 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중국의 올해 7% 성장률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북핵 공조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세계 북한학 학술 대회가 열려 북한의 무기 체계와 통일 준비 전략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주요 수출품인 석탄 가격 하락으로 외환안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북핵 공조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어 그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한 간 폭넓은 대화와 논의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당창건 70주년 계기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한미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어떤 전략적인 조정 논의들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어떤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미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양자간 공식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2013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공식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엔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양국 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고다드 센터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로 한국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소속 센터를 찾는 것은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는 행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하여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이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관저 오찬과 미한 재개회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미한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전 세계 북한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주관한 세계 북한학 학술 대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주최하고 북한 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세계 북한학 학술 대회가 오늘의 북한학 한반도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학술 대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며 이제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에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경원선을 연결해 통일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남북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면 통합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독일 전문가가 독일의 통합 과정에서 인문학과 심리학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된 독일의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대비하고 남북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한다면 통합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 초 남북의 최고 책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내년이라도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갱세국민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일 준비를 보다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재규 전 장관은 북한 당국 역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에 따라 핵 개발을 포기하고 육자회담 관련국들과 경제개발과 체제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거리가 3,000km 가까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월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SLBM에 대해 650kg 탄두를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2,800km가량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직경이 1.5m이면서 이제 길이가 8.5m일 경우에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R-27의 사정거리가 4,000km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탄두를 실었을 경우에는 약 2,800km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성능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최연석 교수는 북한이 첫 SLBM에 미국 최초 SLBM인 폴라리스 미사일과 같은 뜻인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자신들도 미국처럼 SLBM의 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인 중국 핵공업 집단 소속 주시우이 박사는 현재 북한의 핵과학 기술이 핵무기 연구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시우이 박사는 특히 전 세계에서 두세 개 나라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플로우 포밍 기계를 북한이 중국 정부가 아닌 서방 국가로부터 비밀리에 들여와 시리아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우 포밍 기계란 원심 분리기나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계로 국제원자력기구가 활용을 제한하는 장비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16개 나라의 46명의 해외학자와 110명의 한국의 북한 연구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형태가 바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국방전략연구실장으로 있는 부영욱 박사와 함께 이들 무기의 특징과 의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장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무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었는데요. 이전에 공개된 것과는 형태가 바뀌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그 2012년에 처음 첫선을 보인 KN-08 이 그 ICBM이 어떻게 그 변화했을까, 어떻게 개량됐을까, 이것이었죠.
네.
예,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그 탄두 끝이 뾰족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끝이 뭉툭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아, 아마도 다중 독립 표적 재진입체. 이게 그 탄두가 탄두 안에 탄두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건데요. 영어로는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아마 암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까 다중 독립 표적 재진입체 요것을 이제 영어로 약자로 하면 MIRV인데요. 이것은 통상 그 끝이 뭉툭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 뭉툭한 안에 원뿔형 탄두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동안 그 핵과 관련해서 다중 탄두를 다중화했고 소형화했고 이런 것이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다. 심지어 다탄두 지금 아까 말씀드린 MIRV에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면 그 끝이 뭉툭한 모양으로 된 것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이것이 확증된 것이냐 하는 데는 아직 여러 가지 검증 단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냐 이것이 큰 그 의문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재진입체 이게 그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지 않게 탄두가 녹지 않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공학적인 기술의 진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있었다마는 가장 그 권위 있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그 예측이었습니다. 2011년 1월에 그런 이런 말을 했는데요. 향후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데 북한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이라면 2016년 1월이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 앞으로 몇 개월 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미국 국방장관의 어떤 그 발언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그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 우리가 북한 열병식에서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그 낙후한 모습을 봤는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는 최소한도로만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핵미사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핵 배낭 부대도 관심을 끌었는데 2013년 정전협정 기념일 때 적 등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핵 배낭 부대는 가짜라 이런 견해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도 가짜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핵 배낭은 핵무기 소형화가 핵탄두 소형화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소형화라는 것은 탄두가 그 가로세로 높이 1m 그리고 그 무게가 1톤 정도 된다면 소형화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핵 배낭은 사람이 등짐으로 이렇게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많게는 한 80kg, 적게는 4, 50kg 정도의 소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왔을 때는 지금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4, 50kg인데요. 근데 열병식을 자세히 보면 그 가방을 가슴에 메고 행진하는데 빠르게 행진하니까 이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빈 배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40kg에서 50kg 수준으로 핵탄두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아마 그 보여주기 위한 가짜 배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핵배낭 부대라는 것이 이 주요 임무가 무엇인가요?
핵 배낭은 그 전술 핵을 그 얘기하는데요. 그 침투해서 후방이나 이런 전략 목표에 침투를 해서 그 소규모 아주 뭐 0.1 2kiloton 혹은 1kiloton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임무를 특수부대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신형 방사포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일단 사거리가 아주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240mm 방사포가 65조 내외 정도의 사거리를 가졌는데 이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나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 그 바로 위쪽에서 발사를 하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우리 대전 그 논산의 계령대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요격이 우리가 그 미사일 방어는 고도 뭐 한 100km에서부터 혹은 30, 40 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것은 최고점이 30km 내 밑에이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발사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방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공포감을 굉장히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이번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 열병식에 나오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난 5월 8일에 그 SLBM 사출 실험을 했죠. 수중에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나가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을 보여주려면 잠수함과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잠수함을 끌고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여주는 데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무수단보다도 무수단하고 비슷한 그 유형인데 다른 버전이죠. 그래서 무수단 로켓보다 또 사이즈도 좀 작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로 줄였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독특한 점이 좀 보일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선을 보인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북한이 전체적으로 외부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차 핵실험 이후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북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네.
그렇면서도 자신들의 핵 능력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아주 조금씩 보여준 거죠. 핵배낭도 조금 보여줬고 KN-08 개량형도 조금 보여주면서 핵 능력의 고도화는 이걸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 대항해서 남측 또는 미군 측에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미 한국하고 미국 간에는 그 확장 억제, 북한 핵에 대해서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것입니다.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한미 동맹의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것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위협을 하는 단계, 핵이 사용되는 임박 단계, 사용을 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그 맞춤형으로 위기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재래식 이 핵 이외의 다른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그 훈련 연합 훈련과 그 연합 대응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안보의 초점은 맞춤형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와 함께 북한이 최근 거행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남북노동단체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한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개의 노동단체 공동명의로 작성된 이 같은 공동보도문을 전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한국의 노동자 대표단이 전 세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에 들어왔다가 돌아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양대 노총이 제출하는 남북 공동 행사 내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순수 체육 행사로 진행된다면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가격 하락으로 평양의 외환안이 한층 가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경제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주요 수출품인 석탄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중국의 해관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됐는데 그 같은 감소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북한산 석탄 가격 하락도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 톤당 100달러였던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최근 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북한의 또 다른 수출품인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중 관계 악화로 평양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규모도 줄었습니다.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입니다.
제가 좀 방문한 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별로 그 중국인 관광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평양으로 보내는 외화 송금도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 김병현 교수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1인당 그 수입 많은 쪽이 러시아 파견 근로자입니다. 즉 러시아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일종의 충성 자금으로 북한 정권에 바치게 되는데 러시아 경제가 나빠지고 루블의 가치가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러시아 루블로 받은 돈의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 말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그 달러 외화 수입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 정권에 큰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외화 수입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은 이 같은 수출 감소로 외환안이 가중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에 외환안을 풀기 위해 한국을 무역 상대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게론 선임국장은 한국은 북한 경제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1990년대 북한에 발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청소년들의 발육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위혜승 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북한의 15에서 21세 청소년들을 기근 세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6년간 계속된 기근으로 북한 어린이 6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위혜승 위원은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이 앞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 출산 정년기에 접어들게 된다며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영양 결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로 열병식을 벌였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거행되고 김정은은 특별 격려금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관심 밖이라고 말하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선심 정체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민심은 예전 같지 않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지난 1997년에 탈북해 최근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한 20대 탈북 여성 이현서 씨는 노동당 창건 기념식 자체가 인권 침해인데 주민들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그 열병식 참가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희도 학교 때 그 열병식 비슷한 그걸 행진을 엄청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완전 평생 병 얻은 언니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해갖고 관절이라 그다음에 뭐 위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 이번에 그 열병식에 최대 많은 인원이 그걸 보니까 정말 큰 주민들이 안쓰럽죠. 그걸 보면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거대한 인권 유린 현장이잖아요.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이현서 씨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 데다 더 이상 당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행사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연설이 30분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그 단어를 거의 100번을 쓴 것 같아요. 인민을 강조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 로열티가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결실하게 보여주는 예거든요, 이게.
이 씨는 평양 주민들의 경우는 불만이 있어도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화 통제가 심해진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네 골목길마다 전화 탐지기가 있는 까닭에 통화는 1분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브로커가 아닌 이상 중요한 대화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 생활 개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쓸데없는 변화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까지 뭐 한 해 2만 명인가 관광객 유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뭐 스키장 만들고 리조트 만들고 맨날 그 곡 진짜 보면은 뭐 김정은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외국 관광객을 유입해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밖에 더 한 게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실제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서 씨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노동당 기념일에 충성심을 다졌지만 지금은 당 간부나 그럴 거라며 일반 주민들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요. 명절 중에서도 전 제일 김일성 생일, 김정일이 생일이었고 그다음에는 당 창건 기념일, 그 좀 더 당에 대한 충성을 발휘하자 마음도 그건이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장마당 세대로 지난 2010년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찬양 씨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정치 행사를 귀찮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귀찮죠. 솔직히 시간 있으면 다 장사하려고 하고 하니까 아마 김정은 연설한 것도 북한의 뭐 당 세포비서들 있잖아요. 세포비서들이라든가 뭐 사상 지도원급들은 그 열병식이나 김정은 연설에 대해서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를걸요? 김정은이 무슨 연설을 했는지도 잘?
그러면서 평양은 어떤지 몰라도 지방은 훨씬 조용해 주민들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찬양 씨는 말했습니다. 주 씨는 최근 탈북한 친구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는 당과 정치 행사 등에 대해 큰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언제 뭐 그런데 기울이거나 할 새 있으면 돈이나 더 벌어서 예쁜 청바지나 스키니진 하나 더 사입지. 좀 예, 그런 분위기였어. 제가 있을 때부터 있잖아요. 네, 젊은 세대랑 진짜 부모님 세대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확연히 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한 제임스 리 씨는 어느 나라나 국민 결속력을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가 있겠지만 문제는 북한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 결속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말투나 무슨 단어가 조금씩 달라도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그 뭔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뭔가 이제 그를 갖추고자 하는 뭐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자본주의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그런 지식이 사고방식 규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지진을 해서 뭔가 자기 운명이라든가 자기 경제적인 생활, 지원은 사회적인 생활 이런 걸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그런 게 다 달라졌지.
탈북자들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았지만 인민 생활이 개선될 조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바로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 생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당과 주민 사이에 무관심과 불신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이란 의회가 미국 등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시리아에서는 러시아 대사관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란 핵 문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란 의회에서 오늘 핵 합의안을 승인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핵 합의안은 지난 7월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핵협상의 극적인 타결에 성공을 하면서 마련된 것인데요. 지난달 미국 의회 검토 과정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이란 의회도 핵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이제는 당사국들이 약속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란 의회에서는 그동안 이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이 핵 합의안의 여러 조항들을 놓고 이란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 합의안을 승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인데요.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강행됐고 결국 찬성 171표, 반대 59표, 기권 13표로 핵 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몸싸움까지 있었군요.
네,
강경파 의원들이 이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핵 합의안이 이란의 핵 개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서방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요,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원자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또 이란은 이 핵 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군사 시절에 대해서 핵사찰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
한 의원은요, 오늘 승인 법안이 채택된 후에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법이 위반된 사례다, 이란 의회는 죽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란 강경파는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사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핵 합의안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 분위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당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또 자동차도 축하하는 의미로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예.
다닐 정도로 아주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됐던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 때문인데요. 이란 핵협의안은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서 핵개발 능력을 장기간 제한하는 대신에 이란 핵과 관련해서 미국 등이 가했던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일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있지만 그동안 핵 관련 제재로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 적극적으로 핵협상 타결 노력을 기울이고 또 타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 또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란 핵 합의안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이란 못지않게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핵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핵 개발 제한 조치가 심하다고 반대했지만 미국에서는 더 많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예.
또 제재가 해제돼서 이란의 경제가 나아지면 이란의 영향력만 높아질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타결된 핵 합의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오바마 정부의 편에 서면서 정해진 검토 기간 동안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법안은 채택하지 못했고 결국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과 이란 외에도 다른 당사국들도 있는데요. 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핵 협상의 당사자는 이제 이란 그리고 주요 6개국입니다. 주요 6개국에는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독일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개 나라인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던 건 미국과 이란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합의안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행을 위한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IAEA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었지만 해소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란은 핵 합의안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거부했던 IAEA의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따라서 IAEA가 조사를 진행하고요.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IAEA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제기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란이 핵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핵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미국 등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제재 해제 시점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이란 당국자들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자국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끄는 국제조사단이 오늘 그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예비 보고서에서는 미사일 피격으로 인한 추락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 러시아산 미사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여객기가 러시아산 북후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이 됐고 미사일이 여객기 왼쪽을 타격하면서 여객기가 즉시 공중에서 파괴됐다. 공중에서 분해됐다는 거죠. 조사단은 추락 현장에서 수거한 여객기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보고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누가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했냐는 건데 이 러시아산 미사일이다. 국제조사단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미사일 발사한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입니다. 여객기는 추락 당시에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또 칠러블리주의 반군의 이 교전 지역에서 멀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미사일이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점령한 곳이 아니라 반군들이 점령한 곳에서 발사됐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군들이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반군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군이 자신들만으로는 매우 높은 곳에서 비행하는 여객기를 요격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데요. 또 여객기를 요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우크라이나 정부군 군용기를 노렸지만 실수로 여객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미사일을 발사한 칠러 분리주의 반군은 물론이고 무기를 제공한 러시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반군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반군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 부인해왔고요.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발사한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오늘 조사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요.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는 자로샨스케라는 곳이라고 특정하기도 했고요. 또 여객기를 요격한 미사일이 러시아산 북후 미사일인 건 맞지만 북후 미사일 중에도 구형이라서 러시아군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이 반군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국제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조사단의 이런 최종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가 여객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점령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미국의 판단에는 그동안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여객기가 격추되면서 수백 명이 숨졌죠.
그렇습니다.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 최종 조사 결과서를 보면 미사일에 요격되면서 여객기가 공중에서 분해됐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지난해 7월 이 여객기가 격추될 당시 이 말레이시아 소속 여객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서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을 한 건데 그래서 사망자 중에는 네덜란드인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말레이시아인이 41명으로 많았고 또 이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 벨기에, 독일, 필리핀, 뉴질랜드 뭐 여러 국적자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도 이번 국제조사단 조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자, 국제조사단은 항공사들이 항로를 결정할 때 이렇게 충돌 지역은 좀 피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객기 격추 사건이 벌어진 직후 또 이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여객기 항로를 말레이시아 항공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또 그 결정한 데 그 투명하지가 못했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는데요. 이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무력 충돌을 벌이는 국가들도 자국 이 상공에서 여객기의 안전에 더 유의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각국 항공사들도 항로를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시리아 관련 소식인데요. 시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러시아 대사관에 오늘 폭격이 가해졌는데요.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오전 10시쯤에 대사관 영내로 로켓포 두 발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아무래도 시리아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세력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세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고요. 한편 당시 대사관 주변에는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 3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시위 사진을 보면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러시아의 개입을 지지하는 그 시위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시리아 경찰은 시위대 중에도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면서 분명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전에도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러시아의 이 대사관이 박격포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 시리아 내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 조직에 대한 항전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후에 주로 북서부 지역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를 겨냥한 공습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 공습은 ISI를 점령한 동쪽이 아니라 북서 쪽에 주로 이제 집중이 되어왔는데요. 이곳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반군 세력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미국 등이 지원하는 온건파 반군도 있지만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알루스라 전선도 있는데 이 알루스라 전선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아무 모하마드 알골라니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대한 항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육성으로 된 성명에서 이 러시아 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또 이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고요. 알골라니는 러시아 군이 시리아 국민을 죽이면 러시아 국민도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고 또 특이한 점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을 죽이면 300만 유로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도자인 세이에드 하산 니스랄라를 죽이면 200만 유로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루스라는 어떤 조직인가요?
원래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하던 알골라니가 시리아에서 조직한 세력인데요.
네.
알골라니는 원래 시리아에서 교사였다가 이 극진주의 세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ISIL과도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이 ISIL이 알카에다와 갈라선 후에 이제는 이 알카에다와 적대 관계가 됐고요. 앞서 이제 서방도 이제 알루스라를 테러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서방 세력들이 알카에다를 격퇴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뷰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 남포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최저 3도에서 최고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지방은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6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6도, 해산은 최저 11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16도, 선봉도 최저 3도에서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난징 대학살 자료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반발해 유네스코에 분담금 지급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중국 당국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신청한 문서의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에 대해 지급 정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 약 37억엔, 미화 3천만 달러로 전체의 11%에 해당됐습니다. 지난 1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징 대학살 자료는 일본 군대가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이후 민간인과 무장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사실과 전쟁 범죄자의 재판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당시 3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러시아 대사관이 오늘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주 시리아 러시아 대사관에 이날 로켓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대사관 앞에는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시리아 친정부 시위대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지만 인명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아마도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조사단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는 러시아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격추된 여객기의 잔해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사고기는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기체의 왼쪽 부위를 맞아 공중에서 곧바로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반군들이 군용기로 착각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의회가 오늘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의원들이 핵합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161, 반대 59, 기권 13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지난달 공화당의 반대 시도를 민주당이 차단함으로써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자체 검토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란 핵합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대신 경제에 타격을 주던 서방의 제재를 완화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고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늘도 각종 폭력 사태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예루살렘의 한 버스 안에서 괴한 2명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격을 벌인 팔레스타인 용의자 2명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돌진해 행인들을 친 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공격범은 역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중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세관은 오늘 9월 달 수입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떨어져 11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도 지난달 거의 4%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60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 경제를 수출 대신 내수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책 이반자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5%까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새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